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하고 세상 속에서 남보다 앞서가며 더 많이 소유하고픈 욕심을 충족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뜻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 들려오는 소식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자녀 손들에게 좋지 못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 같아서 괴롭습니다. 남 탓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들의 이기심과 욕심 탓임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며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기성세대와 교회가 잘못된 모습으로 과댕들로 그들을 실망시키고 하나님마저 멀리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담고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맡겨주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의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잘 관리하며 앞으로 다가올 한국 선교 200주년을 향한 길닦이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갈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김한영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55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 있는 쪽 대해까지의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이 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영원히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직 더운 여름이지만 또 말씀을 사모하며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호수아 23장과 또 다음 주에 나눌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거나 유언을 하는 성경 인물들이 많습니다. 혹시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모세도 있고요. 바로 직전에 모세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사무엘도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항상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집중해서 고별 설교를 하냐면 장로들과 수령들, 재판장들, 이 지도층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24장에서는 이제 전체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여호수아 22장까지 지난주까지 여정을 지나왔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를 함께 지나왔고 또 모세가 죽은 이후에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비록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으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분량대로 착실하게 감당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사람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갑니다. 우리 왜 20대 때는 이제 아픈 것도 모르고 막 혈기를 내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30대 때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저도 예전에는 이제 밤을 새면 20대 때는 막 한 시간만 자도 아 다음 날 쌩쌩했는데 이제 거의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가 되니까 이제 하루 밤을 새니 하루를 쉬어야 되더라고요. 다음에 하루를 쉬어야 하고 이게 아마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될수록 이제 하루가 다르게 몸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누가 가장 잘할까요, 그거를? 남이 보기에도 느껴지지만 이제 본인이 자신의 몸이 쇠약해져 간다라는 것을 똑같은 동작을 예전엔 정말 잘했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본인이 정말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늙었다라는 의미를 살펴볼 때 꼭 늙어서 죽게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직전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네, 여호수아 직전에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혹 모세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모세가 마지막에 막 요양병원으로 갔나요? 이제 막 눈이 안 보이고 막 이제 몸을 막 골골대면서 막 나 이제 죽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는 눈도 멀쩡했고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설교를 끝으로 그 신명기를 끝으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나이가 들었다, 또 사명이 끝났다,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꼭 생물학적인 나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가 맡았던 그 사명이 이제 끝을 다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복 전쟁도 끝났고 이제 땅 분배까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식이 찾아온 지 제법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학자들은 땅 분배가 끝난 시기와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한 시기의 간극을 약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안정을 찾고 안식을 가진 지 꽤 오래 지난 후에 지금 고별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끝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내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 또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지금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직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통치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법을 주관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령들이 있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다 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 그 행정 처리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층에게 먼저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지도층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층이 먼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며 나아가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라서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고 올바로 섬겨야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당신들이 직접 체험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에서도 생활을 해보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의 땅을 분배받아서 지금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받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분배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들이 훌륭한 전략을 통해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도 도우셨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또 죽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일전에 모세가 지도자일 때 십계명을 받기 위해 어디로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가죠? 네,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시간이 됐는데 안 내려옵니다. 불안해지죠. 막 불안해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에 무너지면서 이제 막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려는 어떤 존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자신이 죽게 되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정확히 명시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대부분 사람들은 본인이 좋은 것을 경험하면 본인과 관계가 있는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뭐 내가 가보았던 여행지나 어떤 식당 또 치료를 받아봤는데 정말 좋은 병원들이 있으면 누군가 물어보면 아낌없이 이제 막 거기에 뭐 받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더불어서 도우면서 살기 때문이고 내가 유익했던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가장 먼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갈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본문에도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두 가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항상 그 기도였어요. 저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완영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완영이가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기에 여호수아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로나 좌로 치우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그 민족들에게 들어가거나 그들의 신을 부르게 되거나 더 나아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로나 좌로 치우치는 그 모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목적 삼고 세상의 귀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과 또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데 크게 힘쓰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8절에서와 같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단어는 달라붙다 또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라고 말해도 동일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닮아간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닮아가고 계신가요? 좋은 부분만 좀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친구들 또 나의 가족들 누구와 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근묵자흑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뜻이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하얗게 되나요? 네, 그 사람도 검게 물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결국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정말 단순하게 표현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분을 닮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죄악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누구와 멀어질까요? 네,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고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감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승리하였던 모습들을 여호수아는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만큼 1,000명을 이겨낼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모세가 말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만 사랑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또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를 붙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어선 줄 알았으나 넘어지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도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성원이라. 12절에서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아까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가까이 한다가 아까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달라붙다? 붙잡다 라는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다른 민족들에게 달라붙고 그 민족들을 붙잡기 시작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달라붙고 붙드는 행위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들과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는데 그들이 이방 민족에게 눈을 돌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여호수아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본문 12절에는 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돌아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예 돌아서서 지금 다른 이방 민족들을 섬기게 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에게 올무와 덫, 채찍이 되어 힘겹게 얻은 가나안 땅도 잃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올무와 덫은 보통 짐승을 잡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죠. 짐승을 잡기 위해 숲속에 설치하는 것인데 그것에 음식으로 미끼를 가져다 둡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올무에 걸리게 되고 그 유혹에 빠진 그 상대는 올무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냥꾼에게 잡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달콤한 유혹으로 죄악이 유혹합니다. 아, 저것을 내가 가지게 되면 더 좋겠다. 저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악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올무와 마찬가지로 채찍 역시 맞게 되는 상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분명 각자에게 취약한 올무와 채찍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올무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하고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된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나 주일 예배 또 기도회를 왔다 돌아가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올무와 죄악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여러 곳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와 있을 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삶으로만 돌아가면 내 삶의 곳곳에 이 올무와 채찍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 덫이 되어 채찍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해 무너진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으로 사역들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스라엘 왕국을 아주 강성하게 이끌어갔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어떻게 되죠? 이방 나라들과 혼인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방 나라 신들에게 가서 절까지 하는 딱 오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들과 혼인을 맺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까지 절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려다가 무너지기 일수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 나는 달라. 난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다른 기도에도 다 가고 난 수요 성경 공부도 오고. 아니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을 붙잡고 또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주일에 듣고 끝나고 한 주간을 그냥 나의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죄의 올무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힘쓰는 것 외에는 이 죄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교우님들은 이제 주일의 예배가 또 수요 성경 공부가 이제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층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것을 말하는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곳도 어딘지 설명해 줍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을 정말 똑같이 말한 인물이 있거든요. 누군지 아시나요?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한 인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고별설교와 같죠, 유언으로 하는 말입니다. 다윗도 여호수아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께 지으심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분량대로 살아가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때에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다윗과 같이 이제 자신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죽음과 헤어짐이 잠시 슬플 수는 있으나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땅에서 지내다가 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이 비록 우리가 좁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며 나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이 땅에서 올바르게 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의 산 증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인도해 주셨으며 모든 약속을 이뤄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새롭게 여호수아가 말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체득하여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무엇보다 오늘처럼 오늘까지 해온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어느 순간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받은 사람은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자체도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만났던 순간이 어느 순간 과거의 일이 돼요. 그냥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었다. 이러한 과거형이 되어버리면서 지금은 혹시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한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세속적 가치관을 가까이 하며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갈림길에서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누가 강제로 가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며 마무리하게 됩니다. 본문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선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진노의 말씀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여호수아는 매우 균형을 잡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에 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한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하시고 속히 멸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절대 복잡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올무에 걸려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각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면 사실 우리의 선택지는 하나이고 우리는 어느 때나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명확하게 선언하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한 장만 뒤로 가서 15절, 24장 15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지 또 세상을 가까이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깊게 묵상하였고 이제 우리는 삶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실천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무엇보다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사랑으로 또 그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며 나아가야 하지만 나약한 우리는 우로나 좌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세상을 목적 삼거나 세상으로 시선을 돌려 요행을 구할 때도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어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주일에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의로나 자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분량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